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대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힘분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되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에 이 오름이 강한 사람은 자꾸 할 말이 생깁니다. 마음속에서 감히 내뱉지 못하고 속에서 이렇게 할 말이 자꾸 많아져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인데 어느 날 늦게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배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너무 힘들게 해요. 배를 막 차는 거죠. 애기 낳아보신 어머니들 계시지, 그죠? 애기가 배를 차면 즐겁습니까? 그것도 심하게 차면 아프잖아, 그죠? 근데 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당시 이제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무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네 태중에 두 국민이 들어있대요. 국민.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 안에 두 국민이 들어있는데 그 두 국민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배 안에서 그 싸우는 것이 뭐 미운 감정이 있어서 싸우겠습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쭉 뻗다 보니까 엄마 배가 이렇게 툭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아이들이 무슨 뭐 아직 형성도 안 된 아이들이 무슨 악감을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알아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봐라. 여기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 먼저 나오는 자는 큰 자고 나중 나오는 자는 작은 자가 되겠죠. 그런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라기서에서 보면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복중에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르는 그 시절에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것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악 간에 어떤 행위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느냐면 야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근데 미움을 받은 에서가 나중에 출생해가지고 사랑하는 팔자를 보면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어가지고 어렵게 살긴 해도 그 인생이 전체가 복된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복중에 들어있는 아이가 야곱이 나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에서가 나라고 할 때는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왜 나는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모두 사랑하셔야지 이렇게 편견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막 따지고 들어갈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네, 저도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뭐라고 이제 이 설명을 잘해 주셨느냐면은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자, 이 말 앞에 여러분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는데도 할 말이 있지 그죠? 에서라고 한다면 맞지 그죠? 아니 야곱이면은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에서라고 칠 때는 그래도 하나님 저도 좀 복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대답이 잘 안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회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그 회사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사장이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진급도 잘 되고 봉급도 많이 늘고 출시길이 팍팍 트이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도 못 따고 또 봉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진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사장한테 물었어요. 아니 사장님 내가 이 회사에 이렇게 저렇게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또 저 친구보다도 내가 훨씬 선배인데 나는 진급도 못하고 있는데 아니 사장님 저도 한번 진급시켜주세요. 이랬더니 사장 왈 너는 내 미워서 진급 안 시켜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신경질 나요? 그럼 그 회사 계속 다닐 거예요 안 다닐 거예요? 안 다니고 싶지 그죠? 예, 그게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 이분이 인간 사장이 아니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자, 이 신분이 다른 겁니다. 사장님하고 창조주하고는 격이 다르지,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기를 토기장이로 비유를 해준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을 가지고 한 손 안에 쥐고 반동가리 잘라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그 작자가 토기장이한테 왜 난 요강으로 만들었어요? 이러고 따지고 대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아, 내가 회개하겠다. 내가 회개하고 너를 귀한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아주 교만하고만 이 자식. 그리고 탁 깨버리면 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사장이라고 하는 분하고 토기장이라고 하는 신분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토기장이는 그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진노의 그릇. 그리고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랬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생들은 다 진노의 그릇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에서 타락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흙덩어리를 통해서 뭘 만들었느냐? 진노를 퍼붓기 위하여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생하면서부터 진노받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게 아니고 진노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셨는데 아, 이 진노의 그릇들 중에서 회개를 하네. 자기 잘못을 깨닫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를 내리기로 결정을 하고 만들어 놓은 그 그릇을 갖다가 관용을 베풀어 준다 한들 너희들이 나한테 따지고 대들 인간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왜요? 이거는 토기장의 권위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권위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의 통의장이신 그분은 정말 선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진리라 말합니다. 진리. 사장은 진리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창조주는 진리라 말이에요. 진리. 그리고 이분이 하는 것은 다 선하고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을 받게 하고 축복을 받을 자에게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이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은 거예요. 다 선한 것이고 다 진리고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시는 분이 바로 이런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분 앞에 내가 진노를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손 치더라도 7, 80년 동안 내가 살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우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야들이 정말 악한 걸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걸 본다 말입니다. 예레미야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6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히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뭔 말씀하시는지 알겠지, 그죠? 예. 하나님이 어느 국가를 뽑고 파하고 멸하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세상에 그 국가가 회개를 하네. 악을 깨닫고 돌이키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재앙을 내리겠다고 생각했던 그 뜻을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그죠? 근데 어느 국가에는 건설하고 심으리라고 아주 좋은 뜻을 세우고 작정을 했는데 아, 요것들이 건방지고 교만하게 노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는 뜻을 돌이켜서 오히려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장이 아니고 이런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사고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죠? 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도 있는 그런 분이다. 그 권리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설사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내 마음이 악하고 교만해서 눈뜨고 볼 수 없을 때 나에게 축복하겠다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들 내가 그 진리 앞에 그 선하신 역사 앞에 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때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맞지, 그죠? 정말 누가 봐도 저 인간은 엄청난 재앙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돼. 지옥도 특급실로 들어가야 돼. 전후배 인간은. 그렇게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수양회를 봐가지고 마음의 뜻을 돌이켜가지고 복음반에 들어갔는데 듣자마자 구원이 임해버린 거야. 그런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했던 사람이 뭐야 저게? 저 사람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의 턱실로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 바뀌어버렸네? 정말 신경질 나네? 이래야 됩니까?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데 마음에 갖추고 살아야 될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아멘. 구원을 받는 그것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를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를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멸망하기로 작정한 그릇인데 그 친구가 마음을 돌이켜 자기 악을 깨닫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교만한 거야. 자기가 너무 악한 거야. 어디서 그런 걸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신통한 걸 깨닫고 진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악하게 살았습니다.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이 나오지, 그죠? 율법을 공부하십시오. 거듭나셨지만 율법 공부하면 좋습니다. 율법을 가만히 공부를 해보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멸망에 틀림없는 자식이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돼요. 지키려고 한다는 자체가 지 분수를 모르는 아주 교만해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한 법을, 이렇게 부정한 인간인데 그걸 지킨다고 대드느냐 말입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인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정확하게 비춰보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두 손 들고 항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출생한 나는 이걸 지킨다고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건방진 짓이구나. 이러면서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버릴 수 없는 현상이 율법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인간에게 임하는 저주입니다, 이게.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하나님이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지, 그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로마서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바울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내 동족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참 바란다. 정말 저는 그런 말 입에서 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서 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골육 친척인 내 동포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이와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 속에서 정말 잘못된, 아주 잘못된 그 고집, 그 독선, 아주 그런 악한 게 지금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스리는 당신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사람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람을 택하셨고 우리는 바로 그 아브람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람과 같이 아브람이 간 그 나군에 우리는 가는 그런 자손들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천국 간다?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구원의 믿음도 아브라함에서 나온 그 믿음이야.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도 유다지파인 이스라엘에게서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도 받은 축복이 엄청나. 너 같은 이방인들 나부랭이들하고는 틀려. 질이 틀려. 너희들은 우리가 볼 때 개되지만 또 못한 것들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것이 2000년, 3000년 동안 쫙 내려온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선민사상이 강하게 있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날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타나셔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소경도 고친다, 안진뱅이를 일으킨다, 중풍병자를 일으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렇게 하는 분을 보고들랑 이분이 내가 말한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을 깨달아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도 하게 했단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예언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죠. 스가랴, 다니엘,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따를 시키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짓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도 예수 선지자 맞다, 근데 그는 사악한 선지자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렇게 쇠뇌가 돼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김일성 그리면 도깨비처럼 그랬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하면은 그런 인식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은 증오하죠. 그러한 유태인들을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유태인들아,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로 지금 선을 긋고 있잖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이고 나는 하늘하러 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이걸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이 사람들아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울이 지금 열정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지만 그거 어찌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지만은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유태인 중에는 있다. 그러면은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야 하는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일컫는 것이다.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날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사라에게서 날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하는 약속을 받고 낳은 자식이 바로 이삭이야. 사라가 낳은 자식 이삭에게서 난 그 씨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스마엘은 아니야. 그러면 리브가에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배 안에서도 또 나누진다는 거예요. 리브가 배 안에서도 봐라, 하나님이 어떤 자는 미워 어떤 자는 이뻐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쁘다고 말하는 그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밉다고 말하는 그는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로 걸러내는 게 아니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부르시는 이가 너를 불렀다면, 이쁘다고 불렀다면 너는 복받은 자야. 근데 부르시는 이가 너를 부르지 않았거나 너를 밉다고 한다면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느냐? 그 말씀이요. 부처처럼 앉아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기 좀 답답하네. 여기 보면요. 11절에 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랬잖아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또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다 이런 말이죠.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하나님이 불렀다면 그 자는 복을 받은 거야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몰라도 대답하면은 저 같은 바보는 또 읽어본 줄 알고 좋아합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왜 불렀어요? 너 이쁘다 하려고 부른 거예요. 너 의롭다 하고 얘기하려고 부른 겁니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 과거 전력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의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토기장의 권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아멘. 의인을 만들어버리는 것도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너 의롭다 이러면은요 누구도 그를 향하여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아주 건방진 존재지. 그렇죠? 건방진 인간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한다는데 하나님이 축복한다는데 누가 거기에 일을 거는 거야? 아멘 하고 화답하는 길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그분은 독재입니까? 독자라도 그분은 선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갖춰야 될 마음의 상태는 긍휼입니다. 다 같이 긍휼. 긍휼이 뭐예요? 가엽게 여겨서 도와줌. 제가 사진까지 안 찾아봤습니다. 안 찾아봤습니까? 가엽게 보아서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엽게 보이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엽게 보이려고 한다면은 예? 가엽게 보이려고 한다면은 사장같이 보여야 되겠어? 거지같이 보여야 되겠어? 예? 예, 얼른 눈에 그죠? 사장같이 보이면 안 되겠지, 그죠? 거지같이 보여야 되겠죠? 물론 망한 사장은 빼고, 예. 사장같이 보이지 않고 거지같이 보여야 된다. 이건 외형이 그렇습니다. 거지도 교만한 거지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외형입니까? 중심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외형이 사장일지라도 마음이 진짜 나사로인기라. 마음이 나사로 거진기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 긍휼히 여길 자로 구분을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멸망을 받을 진노의 그릇들 중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맞지겠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면 그는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부른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불쌍히 여길 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부르게 되면 구원도 받지만 그분이 구원을 받으면 출세도 할 수 있고 부름을 불러주시면 출세도 할 수 있고 그분이 불러주시면 부자도 될 수 있고 그분이 불러주시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아멘.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음의 세계가 중요하다. 이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많이 배워도 많이 못 배워도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하네요? 여러분 마음이 많이 배웠을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 야, 이 친구 내가 정말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인간이네 이렇게 본다면 그 사람은 부자고 돈도 많은데 부자고 학벌도 많은데도 이 사람 계속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맞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지 그죠? 돈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 은혜도 많이 입고 우린 욕심들이 많아서 그런 걸 선택해 그죠? 근데 돈은 지리도 없어. 그래 생지 이까심 할 것도 없대. 이렇게 가난해요. 그런데 은혜를 입고 사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전자보다는 좀 덜하지 그죠? 전자는 돈도 많고 은혜도 많고 좋지 그죠? 후자는 돈은 없고 은혜만 입고 삼자는 돈도 없고 은혜도 못 입고 완전 따라지지 그죠?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런 게 오면 예 마음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거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밑으로 안 내려가는 사람은 긍휼이 여기는 그 길로 이끌어 주는데 하나님이 긍휼이 여겨줄 수 없는 자로 지 스스로 서고 있으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제가 이 우리 목사님 만난 지 한 40년이 좀 넘었어요. 40년이 넘었는데 교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저는 요즘 재청교회에 있는데요. 재청교회 와보셨습니까? 와보십시오. 정말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CLF 목사님들 오셨는데 이야, 제천 예배당 정말 그림 같다 하시면서 사진을 엄청 찍어 가시더라고. 뒤에 야산이 있는데요. 숲이 너무 좋아요. 창문을 딱 열면은 진짜 무슨 풍경과 같은 그런 경치가 나와요. 참 좋더라고. 공기 좋지요. 물 좋지요. 인심 좋지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천교회 형제 자매들 얼굴 보십시오. 절대 여러분 얼굴처럼 그렇게 때가 묻질 않아 있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공해 없는 얼굴입니다. 예. 근데 그곳에서 한 1년 살아보니까 제가 손이 자꾸 들어져요. 이렇게 항복이 돼. 항복이 너무 신령해가지고 제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잘했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친구 광부가 하나 있는데 그 광부가 갱두에 들어가자마자 가스에 질식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제 아들 나이에요. 이제 40 이제 좀 넘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죽음을 많이 봤지만 그 청년 장년이죠. 이제 막 젊은 장년이니까요. 영정사진은 있지만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거듭난 새 생명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 생명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죠? 그러면 육신적으로 선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육신이 없는데 육신적으로 선하게 산 건 남습니까? 육신적으로 악하게 산 건 남습니까?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육신이 사라진과 아울러 그냥 깨끗하게 사라져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인정을 받고 살았다 순치더라도, 제천 시민들이 시장부터 다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없어지는 순간 육신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은 선악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거듭난 새 생명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런 삶의 자취들만 남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주판에는 안 하고 심판자는 아니지만 떨고 놓기를 하고 계산을 튕겨봤어요. 몇 전이 안 나오더라고. 나도 한번 튕겨봤어요. 나도 몇 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래 살았는데. 그 사람의 육과 영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딱 이렇게 벌어지는 걸 봤어요. 야,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는데,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가 없구나. 너도 그랬잖아요. 육이 잘나면 뭐하고, 학벌이 좋으면 뭐하고, 가문이 좋으면 뭐합니까?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산 것이 아니면, 그분의 마음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영원한 것이 아닌데, 참 것이 아닌데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죽으면 정말 마음이 장례식 가서도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예, 네, 복음 빤하고 와야 되잖아요. 울어도 해결이 됩니까? 이제 끝난 거죠. 어떤 장례식은 안간이만 못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돌아올 때가 많아요. 거듭났는데 영적으로 산 것이 없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 아닙니까? 결론이 그렇지, 그죠? 결론이 그래요. 이것도 허망한 것이더라고. 그래, 제 마음에 오늘날 역대하 20장을 읽는데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두려워하더라고.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기도 막판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저 많은 적들을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 여호사밧님 죄송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저 적들 앞에 우리가 대적을 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유다인들이, 가족들이 같이 여호사밧하고 기도해 주고 어린 것들도 같이 기도해 주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자 야하시엘이라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네게 속한 게 아니다. 너는 행오를 갖춰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가서 구경만 하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멋지게 이기게 해 주시면서 한 사람도 살아남아 도망간 자들이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이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저 대적들 앞에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제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전도를 해보지만 저희들 예배당이 경치는 좋아도 시내를 등지고 있는 시골 마을에 있어요. 버스가 하루에 한 대 달이나 두 대 달이나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내가 시내 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예배당까지 인도할 수 있겠나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안 돼요. 시내 나가서 해봤지만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을 안찬 안 해놓고 내가 복음 전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구원 바칠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을 말씀을 전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세계로 변화를 시켜놓을 만한 그런 능력은 내게 있습니까? 곰곰이 따져보니까 저는 빈 깡통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저녁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랬어요. 그냥 하고 싶더라고. 기도를 잘못해도 괜찮고 잘해도 괜찮고 그래 기도를 하자 이래서 지금 몇 개월 계속 저녁마다 원하는 사람들만 오셔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참 저는 제가 그 여호사밧의 그런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역을 좀 해봤다고 전도 좀 해봤다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챙겨놓고 있었네요.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사역자들을 보면 아유 저 친구 왜 저렇게 사나?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그래 너는 그래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역자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냉정하게 따져보면 역추적해볼 때 그런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 이런 크고 작은 교만한 것들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네요. 하나님 제가 참 교만한 인간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그래 내려놓고 요즘 기도회를 하는데 하여튼 참 평안하고 좋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제천에 오셔서 그랬대요. 전임자한테 제천에 교회 다섯 개를 세워라. 교회 다섯 개 세울 때도 없던 거 보니까. 그리고 자리가 4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예배당 크지 그죠? 예. 400석 채우고 다섯 개 교회를 세워라 그러셨대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400석 채우는데 그 이삭을 누가 주워봐? 우리가 주워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인생은 거듭날 때도 극률이고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인생을 하는 은혜 있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제자들이 밤에 노를 저었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러셨거든. 그래 노를 졌는데 풍랑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막 노를 졌다가 예,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그러나 해결이 안 됩니다. 하다 애를 써보다 안 돼가지고 포기가 돼버렸는데 이걸 포기하면 자기들 마음에는 배가 뒤집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그때부터 찾았습니다. 조그마한 배 안에 찾는 게 쉽지요. 바로 뒤를 보니까 예수님이 물벼락을 맞아가시면서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웠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깨셔가지고 바다도 바람도 잠잠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어짜여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이래.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아니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 깨운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래요. 믿음이라도 그건 적은 믿음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니까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달라고 마음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이러질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은혜를 입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됐다고 기쁜 소식지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간증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째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대요. 그래 도대체 우리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뭔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네가 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구세주로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풍랑이는 밤바다에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도 나처럼 잠 잘 수 있어. 그런데 도저히 나한테 잠을 자라고 한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왜요? 배가 뒤집어지면 죽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이게요? 그리고 파도 쳐가지고 물벼락을 맞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말도 안 되지. 같이 폼도 못 잡을 것 같아요 나는요. 그때 제 심정이 그랬어요. 이야 난 진짜 믿음이 없네. 난 진짜 믿음이 없네.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너 나 믿는 거 우습게 보지 마라.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는다. 이 얘기를 어디에서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바로요 40절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는 예수를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기필코 그에게는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이게 뭡니까? 너무 이거는 잘하는 일이다. 이건 상 받을 일이다.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박옥수 목사님을 믿고 내가 박옥수 목사님을 영접하는 일,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박옥수 목사님을 하나님 믿듯이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너 그 하나님 못 믿는 거야. 너 그렇게 하나님 못 믿는 거야. 너 예수님 대자로 주무시는데 그 옆에도 대자로 못 자겠지 너. 왜? 네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네 목숨 네가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 네 목숨 네가 지키면 지켜지냐? 네 목숨 예수님이 지켜지면 지켜지냐? 말로는 예수님이 지키면 지켜집니다. 말하겠지. 그러면 실제로 너는 그 옆에 누워야 믿음이야. 그럼 그런 믿음 가지려면 목숨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지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였어요. 아, 내가 박옥수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박옥수 목사님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같은 교회에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목숨 내놔놓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당신 생명 내놔놓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야. 어떤 때는 목사님 그렇게 해외 순방 다니시고 피곤하신데 오시자마자 또 신방 가요. 우리는 젊은 사람이라도 아이고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서 보면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막 사시는 것 같아. 아예 그냥 건강을 챙기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예.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 자네들은 복음을 장난같이 전해? 장난같이? 정신이 썩어서 그래. 이 복음은 생명보다도 귀한 거야 이 사람들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생명 갖다가 꽂아놓고 이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생명도 살리고 복음도 살리고 그러고 있으니 복음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종과 마음이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같은 게 아닌 거라. 아, 이 제자가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지 못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에이? 그렇죠? 맞는가? 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맞지, 그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럼 전파하는 자 위에 누구예요? 보내시는 자가 있어요. 이 보내시는 자인 전파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 내놔놓는 영접을 해야만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아멘. 왜? 혓바닥이 굳어버려? 그게 맞지, 그지요? 그게 맞는 거였어요. 제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끝날 시간이 다 돼버렸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 수고하고 저 한국까지 가야 되는데 배가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그러니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수고를 하지만 진행이 안 돼. 너무 짐이 무거워. 하면 할수록 무거워져. 그거 내려놔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하고 노를 놓고 예수님한테 갔지요. 예수님한테 가니까 진짜 쉬는 모습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대자로 주무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배 안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타고 있는데 예수는 대자로 쉬고 저거들은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도 짐이 무겁고 불안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쉬는 모습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진짜 쉬고 있는 모본을 딱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리 와. 내 옆에 양쪽으로 오른쪽에 여섯 명, 왼쪽에 여섯 명, 열두 제자들 딱 누울 수 있어. 누워봐 같이. 누가 눕습니까? 아무도 못 눕지, 그죠? 누가 누워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눕을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힘이 있다. 이런 얘기 하셨지, 그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가루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가루가 됐다. 가루가 된 사람이 누구냐? 수로보니게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딸이 정신이 안 좋아요. 발작이 심해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소리를 예수님 듣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게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너 같은 이방인은 내가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자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예,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네가 그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그 시로 그 딸이 나왔다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이랬어요. 자, 이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는 뭡니까? 큰 믿음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방인 취급하면서 가로 밖으로 내놨는데 마음에 삐지지 않았고요.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무시했는데도 삐지지 않은 그 여자한테 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속상해하지도 않고 중심에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래요. 그러는 거 보면 여자는 지금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여자였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여자는 마음이 완전 깨져버렸다, 가루가 돼버렸구나.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어디서 자기가 개만도 못한 여자인 걸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네가 그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깨지고 가루가 된 이 존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예, 자기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문제 해결해 주면서도 너는 믿음이 적다, 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기왕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실 하치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너희 믿음이 크도다,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지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 그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같은 사장을 만나면, 하나님 같은 사장을 만나면 그 사장이 여러분 마음을 가루로 만들어주는데 능력이 있겠지 그죠? 예? 하나님 같은 사장님, 절대적이잖아요. 거기 어디 일을 체계해요? 거기 오름을 어떻게 체계해요? 그런 사장님 앞에는 투쟁하고 데모도 못해요. 임금 올려줘, 이 소리 할 수 있어요? 임금 안 줘도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그런 사장 같으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사장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는다면 마음을 그런 사장이 잘 깨주겠어, 안 깨주겠어? 잘 깨주겠지 그지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도두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면 초과 같은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어둠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사면 초과 같은 이런 어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싶어서 긍휼히 여길 자를 만들기 위하여 프레스로 나를 누지르고 있구나. 수로 보내게 여자 맹고로 가루의 마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마음이 같아지고 네가 그만하였으니 돌아가라 할 정도로 주님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느냐? 없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인생만 살아갈 수 있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상급받을 만한 것이 있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우리 모습을 보면은 긍휼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정말 주님 앞에 마음 낮출 일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가차없이 내려놔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고 은혜를 입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가 결코 잘나도 잘날 수 없고 평생에 정말 악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인데 우리가 마귀한테 자꾸만 속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 거울이 되셔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책망대주시고 또 간섭대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높을 수 없도록 이끌어주시고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3차 수야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데 우리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수로 보내게 여자처럼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종과 마음이 하나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입혀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